자, 그러면 우리 빈센트님과 함께, 지금 사상 최고치가 우리 코스피가 얼마 만에 계속 지금
그러니까요.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림투어. 네, 주식시장이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저거는
주식시장이야말로 드림 투어죠, 지금.
네.
투어하고 있죠. 네.
네.
요 드림이 참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악몽으로 바뀌면 안 되는데.
12% 남았습니다.
뭐가요?
뭐
5천까지?
저는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라고 부르는데
예?
5천까지.
12%. 9밖에 안 남았어요?
네.
4,400이니까.
10.
뭐 그렇겠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이 정도의 기세면 오늘은 뭐 동시호가상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어쨌든 지금 같은 기세면 구정 전에는 뭐볼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설마 5천을 9정도 돼볼수
뭐 여기부터 바로 드릴까요? 이거 차트 한번 보시죠.
진짜?
20년간 개장하고 첫 거래하고 두 번째 합산
네.
수익률 1등입니다, 올해가. 이틀
세긴
동안 5.7%.
셌죠. 진짜 셌죠.
20년 만에 최고예요.
예.
가장 좋은 스타트.
예.
기세가 좋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기세가 좋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개인도 개인이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봐요? 이렇게 초반 분위기가 좋을 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연말에 구두개입 있었죠.
네.
그래서 1,500원 선은 어쨌든 사수할 것이다. 라는 게 의중이 반영돼서 작년에 우리 코스피의 4,000피 안착의 민낯은 외국인들이 순매도였습니다.
네.
연간 기준으로. 어쨌든 어저께는 외국인이 한 2.2조, 한 2조 정도 우리 코스피를 샀어요. 근데 워낙 또 달러원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의 환율 수준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저도 유동성 시대, 또한 기술의 급변하는 시대에 원화도 약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 기본적으로 한국 자산 좀더 스페시픽하게 보면 그중에서도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는 되게 간결합니다. 이미 상반기 주도주는 정해졌다.
정해졌다.
네.
또 반도체다.
네.
여주사,
네.
여의사.
밀사.
여기는 뭐 밀사도 아닌지 밀리지 않아도 사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지 말자라는
올사 아니에요,
말씀.
올사? 올라도
네.
살아.
올사.
자, 오늘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에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코스피도 많이 바뀌었고 여전히 불안하죠. 지난 작년 마지막 방송에서도 저희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비싸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한 번도 주식은 싼 적이 없다.
그렇지. 언제 사도 늘 비싼 느낌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통계적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그첫 주에 올랐던 종목이 상반기에 상당 부분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월 2일 날에 잘 보고 어저께까지 잘 보자라고 했는데
네.
삼성전자 꽤 많이 올랐고 여전히 SK하이닉스도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요즘에 그 SNS 상에서
네.
달러 EWY가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달러 EWY.
네.
EWY는
뭐예요?
한국 주식 ETF.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한국 시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해 4월 달에 채권 시장의 선진국 편입.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국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네.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 드려요. 제가 작년에 2026년 전망 자료를 내면서 초주식 시대다라는 말씀 드렸고 유동성 정책 기대 다 있지만 2025년과 2026년 기대 섞인 부분이 있다면 2025년에 없던 게 2026년에 생길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네.
그중에 하나가 외국인 수급입니다. 2025년에는 외국인의 서포트 없이도 우리 지수가 4,000피 안착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 것이냐 할 것이냐의 논의가 있었지만 들어오면 뭘 사겠느냐. 네, 당연히 포트폴리오 상의 시가총액 상이
네.
산다.
아니 근데 아니 확실히 이게 주식에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4개월 전과
네.
작년 8월 와,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크게 다르죠.
뭐가 다르죠?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네.
7대 3,
네.
부동산 7, 자산, 동산의 3,
네.
주식은 되게 미미하죠.
네.
근데 주식의 수익률이 어쨌든 괄목할 만하게 70% 이상 상승했으니까
네.
시차를 갖고 소비 여력이라는 게 생길 것이고, 물론 양극하고 K자 회복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간의 상황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 프로님이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나라의 소비를 좌우하는 상위, 흔히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소비 여력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네, 여전히
주식이 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되게 이제 포지션상 미미하지만
네?
그 이제 시차를 갖고 왜냐하면 미미한 부분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촉매제 역할로 해외 자산을 국내로 갖고 왔을 때 인센티브 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거시경제 데이터 중에서 수출은 또 4최.
네, 사상 최고.
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조금씩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 수출은 괜찮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의문은 아니 뭐 물론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단 조금 더 낫고 기대보단 조금 더 낫다.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지금 이게 주식시장이 막 3천 넘어 우리는 3천도 사실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의심했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의심했죠.
여전히 의심하셨습니까?
아니 예전에
예전에 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네. 그게
3천 넘는가 싶더니 갑자기 4천을 뚫고 4,400에 지금 이제 구정전에 5천을 바라본다는 게
네.
그만큼 뭐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보면 그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꽤 크다. 이거 말고 뭐가 그렇게 더 있나? 아니면 이거 정도면 충분히
네.
4천 5천 가도 괜찮은 설명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인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5천 피를 만약에 돌파하면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는데요.
네.
지금부터 지수의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5천 피에서 6천 피 되는 건 20%밖에 아닙니다. 6천 피에서 70% 되는 건 또 20% 언더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오를 수 있는 이제는 숫자는 뭐 코스피 만시대 등등 이건 이제 무의미해집니다.
마치 S&P가 이렇게 막 갔듯이 나스닥 막 갔듯이.
네, 흔히 예. 시가총액 미국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던 게 한 2년 전인데
네.
지금 뭐 거의 4조 달러를 돌파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스럽게
네.
선형적으로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5천 피까지는 좀 맹목적인 좀 가야만 되는 가고 싶은 하나의 기착지였다면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 이제 많은 5,000피, 6,000피, 7,000피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쪽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오히려 여전히 저는 올해 개인적인 화두 관심거리 중에 하나는
네.
주도주가 대장주로 이길 순 없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네. 대장주를
규모 면에서
시총에서
네. 뭐 여전히 불가능하지요. 지금같이 삼성전자가 6% 7% 오르는데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네.
이미 벌어져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불가능한가? 5년 전, 10년 전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셨던 4개월 전과 달라진 건 4개월 전에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 규모가 시총이 거의 6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가능하겠느냐. 오름폭을 산수로 계산해봐라.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올해를 지나봤잖아요. 작년에 255% 하이닉스가 올랐는데 이렇게 내년, 내후년, 5년 뒤에는 그래 5년도 좀 불안해? 그럼 10년 뒤에는 이전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데 방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드림투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꿈을 먹는 주식시장은 바로 반영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또 그렇게 되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1등과 2등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네.
기업들은 피곤하겠으나
네.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언제까지 삼성전자는 늘 1등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네.
뭐 레거시 쪽 1월 8일이죠? 뭐 분기당 뭐 15조 원, 20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 잠정 실적 발표 날이 1월
맞습니다.
8일이죠?
네. 네. 근데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컨센서스 상향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12% 남았는데요. 뭐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죠. 오늘은 좀 조정받았을 땐 또 좋은 기회라고 보고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를 사세요.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역시 그 반도체의 가장 큰 이유는
네.
AI잖아요. 지금 CES 이제 막 시작되는데 AI는 뭐 여전히 올해들 지배할 키워드라고 또 여전히 보시는 거예요?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여야지 조금 불안감이 덜하죠.
네.
녹색은요, 미국 GDP, 미국 경제 규모에서 AI 관련 투자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연구 기관마다, 애널리스트마다 숫자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의 국민 계정상, 그러니까 GDP 상에서 AI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처럼 AI는 뭐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이큐먼트, 소프트웨어, 파워 등등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데이터 센터, 스트럭처로 산정할 수 있고 네. 약간의 가감은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울기입니다. 녹색 기울기를 보시면 미국 연준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12월 FOMC 끝나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드디어 연준의 전망 모형에 AI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라는 것은 시차를 갖고 생산과 아니면 다른 것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이 회색은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입니다.
네.
예.
여전히 AI라는 게 도표상에서도 차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꺾일 거냐? 언젠가 꺾이겠죠. 하지만 올해 저는 안 꺾인다고 보고요. 뭐 흔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특히 HBM 2026년도 솔드 아웃. 네. 이거 1월입니다.
네.
근데 올해 다 팔렸대요. 네. 그 이상 어떤 게 필요하나?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드리죠.
네.
그래도 주가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물이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 아직 좀 개가 있죠?
네.
외국인이 아직 덜 샀죠?
네. 그래서 더 들어올 여지는 많이 있어 보인다.
네.
혹시 조선 같은 경우도
네.
조선도 뭐 3년 팔 거 다 이미 끝내놨잖아요.
네.
그 이후 팔 거 지금 뭐 받고 있는 수준일 텐데 거기도 이제 좀 꽤 오르고 나서는 이제 쉬고 있지 않습니까?
주춤했죠. 조선, 네. 방산, 원전. 어저께는 우리 원전이 한국 주식의 주가가 좀 더 시세가 있었지만
네.
잊혀졌던 조선, 방산, 원전의 주도주가 네.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을 것이냐 없으냐 그런 기로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정 프로님이 질문 주셨던 근간에는 수주 산업들
네.
왕창 땡겼다가
네.
더 이상 수주 안 오면 듀레이션, 즉 휴지기가 오래되지 않았느냐.
예.
네.
조선 충분히 그러고 있고요.
네.
그런 경황이 왕왕 있었고요. 근데 AI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AI는 직접 우리의 실생활에 이제 스프레드 아웃,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처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2026년에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아,
뭐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뭐가 이렇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아니, 항상 의심이 많잖아요.
아, 네, 네.
제 늘 걱정은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더 있어 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아씨 아무래도 내가 틀린 것 같다.
원래 의심 많은 분들의 특징이 딱.
네.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지 그때 보통 마무리되는 경우 많아갖고 제 의심이 요즘 걷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의심 계속하세요.
아니,
아, 부탁드립니다. 의심 계속해주세요.
의심이 끝나갈 쯤인 것 같아서 네. 이거 혹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인 메시지는 네. 오늘 동시효과 때 보면 이제 약간 조정이 받는데요. 뭐 이틀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또 오후장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네.
여전히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은 중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쨌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6년 만에 대통령이 지금 방중을 하고 있고요.
네.
MOU 15건. 그런데 혹자는 그 축구 교류에서 뭐 하냐. 경제적인 교류가 있어야지. 등등의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전면적 복원을 표어로 내세웠기 때문에 많이 교류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네.
보시는 것은 5일간의 이제 일정이고요. 6일하고 7일 요거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입니다.
네.
올해 오전에 저희 김경환 의원 나오셔갖고 중국 홍콩의 IPO,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공개시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지만 뭔가 한국과 중국의 벤처 산업들이 교류가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어찌 되었건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계속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밸류체인상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차트입니다. 한 2, 3주 전에 와서 기억하세요? 일본 금리가 중국 금리보다 높다.
네, 10년물 금리 아, 비교해 주시면서.
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단기 금리도 역전될 거다.
네.
이미 거의 붙었다. 근데 중국의 환율 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명목 환율, 달러 대비 위안.
네.
7위안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네.
6위안이에요. 그러면 위안이 강세. 강한 거죠. 그런데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실효 환율은 실질적인 가격입니다. 환율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그 중요도가 결여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교육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국들의 교육 관계, 정확히 한 65개국 되는데요.
네.
그것들을 다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나라의 통화가 실질적으로 강하냐, 약하냐를 나타내는 게 실효 환율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중국의 실효 환율이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기준이 100이고요. 기준 위에 있으면 위안화가 강세.
네.
기준 밑에 있으면 위안화가 약세입니다. 그런데 이 실효 환율의 궤가요. 2022년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했어요. 그렇죠? 강하면 같이 강하고 약하면 같이 강하고. 근데 2022년부터 완전히 판이 바뀌어서 명목 실효 환율, 우리가 물가를 감안하지 않는 네. 실제 보이는 위안화는 강한데요. 우리 달러 위안이 유기한 됐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실효 환율은 약해요. 그리고 그게 꽤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사하는 게 꽤 큽니다. 경제학적으로.
네.
주식 투자도 당연히 크고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축 명목 실효 환율.
네.
세로축 우측 실질 리얼 실효 환율. 네. 그래서 둘 다 강세일 때는 명목 실효 환율. 우리 통화가 강세다. 그럼 외국인들이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있죠.
네.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등등. 그런데 실질 실효 환율이 강세다라고 하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부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강세일 때는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수출 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네.
거꾸로 둘 다 약하면 뭐냐? 원화가 약하면 또 한국 망한다 등등처럼 대외 충격 자금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반면 네. 수출 기업들은 하이파이브 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중국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회색에.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원화와 위안화가 동조화 현상이 있는데요.
네.
비대칭적으로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원화가 강세일 때 위안화와의 동조화와 원화가 약세일 때 위안화의 동조화가 다릅니다. 지금은 약세잖아요.
네.
이 화면에 보시는 건 원화가 약세일 때 위안화와의 동조화가 그 어떤 통화들보다 강합니다.
위안화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약세일 때만?
지금 약세잖아요. 원화가.
네. 네. 약세일 때만요? 아니면 약세일
강세일 때도 여기 있는데 네.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동조화 정도거든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일 때 위안화와 닮아질 가능성 0.67.
네.
강세일 때는 0.1. 그러니까 확실히 약할 때 위안화를 따라간다.
네.
참 별꼴이야. 약할 때만 따라가.
네. 지금은
그 말이잖아요.
네네. 강할 때는 좀 안 따라가고.
강할 때는 따라가고.
네, 약할 때는 따라간다.
이 얘기죠.
네, 그게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의 서로의 네. 경합도나 채산성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결론 지금 환율에 대한 향방이 다 궁금하시잖아요.
네.
환율은 물가차 아니면 구매력 차이, 뭐 상대강도 등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통계적으로 상관관계 동조화를 봤을 때. 지금이 위안화랑 매우 가까워질 수 있는 국면에 왔고 더구나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교류의 확장성을 시사했고 그래서 앞으로 한 1분기 정도는 중국과의 관계가 꽤 긴밀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중국의 지금 외환시장이 어떤 데라고 보면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는
네.
그러면 중국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중국의 실질 실효 환율이 약세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세 동조화가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왜 그게 환율 안정 쪽으로 결론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아, 예, 아, 예.
네. 정확한 타이밍의 질문인데요.
아, 네.
이거 보시면 오른쪽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실질 실효 환율, 명목 실효 환율 다 약세입니다.
네.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이 지금 약해요.
예.
네.
네. 그리고 명목 실효 환율도 지금 약하고요.
네. 네.
일본은 다 이렇게 약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국은 뭐냐면 중국하고의 비슷해진다면 한국 원화는 달러 대비 강해질던지 아니면 한국의 실제 실환율이 더 약해지던지 이 두 가지 궤에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요.
네.
겉으로 보이는 네. 물가를 차치하고 달러 대비 중국의 위안은 강합니다.
네.
하지만 모든 65개국의 무역의 평균 가중으로는 약합니다.
약하죠.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지금 좋아요.
네.
수출하기 여건이. 그리고 꽃놀이패인 게 위안이 강하니까 중국으로의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네. 들어가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둘 다 지금 약한 상태.
네.
그런데 약할 때 중국과의 동조화가 강해지고 여태까지 네, 한유 네, 측면에서.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6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 가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한다라니까
네.
적어도 1분기 때는 중국하고의 많은 자금, 문화, 경제 등등의 교류가 활발해질 거니까 중국하고 뭔가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기와 기회는 외환 시장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원화의 앞으로의 방향일 것이다. 원화가 달러 대비 강해지던지 정부는 그걸 원하고 있죠.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효 환율로 완전히 약해지던지 물가 차를 감안해서.
빨리 해.
아, 잘 이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여전히 약세, 그러니까 동조하는 약세 쪽이 강하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네. 중국이 열심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해는 되나.
네.
그것이 원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 혹은 안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결과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원화 추가적인 약세를 지향하죠.
네네.
그래서 구두 개입 들어갔고, 네네. 그래서 뭐 환율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두 개입 이후에
네.
결국 효과가 다 사라졌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해프닝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기가 1년 중에 봤을 때 네. 가장 중국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시기라고요. 특히 외환시장 쪽에서.
네네.
그런데 중국의 외환시장이 지금 되게 이중적으로 달러 대비는 강하지만 여러 통화 대비 약하다고요. 그럼 이제 한국의 원화는 여전히 달러 대비 다시 강하게 갈 것이냐 중국
네.
따라서
네.
아니면 여타 통화 대비 약하게 가서 수출 쪽이 좋아질 것이냐.
네네.
두 가지 다 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실제 실환율이 위안화처럼 약해진다라고 하면 또 수출 기업에 좋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결론은
네네.
여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다양한 뭐 이것저것 제가 데이터로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대응 전략은 심플합니다. 기회와 위협이 있는데 우리는 기회를 봐야죠.
네.
실제 실환율이 중국처럼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의 네. 수출주
네.
네. 아. 여전히 또 여주사인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위안 쪽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는 강한데 여타 통화 대비 지금 약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중국이 더 이상 최고의 파트너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유럽도 있고 아세안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다변화시킨 것이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요. 수출 기업들의 이런 싸움, 이원 싸움, 채산성과 경쟁력으로 나타날 거고
네.
그럼 우리 한국의 뭔데라고 보면 아 여전히 한중 간의 교류가 확대돼서 한한령 해제 뭐 요원해졌지만
네.
엔터 레저 이런 걸 주목할 때가 아니고
네.
그런 거는 가격적으로 좀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고 변수가 많으니 오히려 좀 더 상관관계와 교류가 높아지는 한국의 원화의 실질적인 약세에 베팅 한번 해보자.
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또 네, 반도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해됐어요.
1월 5일 날 한한령 해제 수혜주 뭐 해제가 요원졌다는 얘기가
네.
있었지만 그럼 뭐 대부분 안 좋습니다. 뭐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 그래서 아 여전히 엔터, 화장품, 레저, 면세점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네.
좀 기고 있지만 좋아질 거야 라기 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율 측면에서 보면요. 오히려 지금의 주도주에 좀 더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제가
것이죠.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안정될 거라는 전망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네.
이제 국가적으로도 원화 가치가 약세를 너무나도 과도한 약세는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네. 이제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그 경제 이제 통계적으로나 봤을 때 원화 약세 국면은 계속 이어질 테니
맞습니다.
네. 네. 결국은 계속해서 네. 주도주의 그쵸.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래서 그것을 패러다임의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빈센트님과 함께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네. 근율 이야기 했으나 하여튼 결론은 뭐다?
여주사.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네, 결론은 그렇다. 네. 반도체다. AI다. 여전히. 네. 자,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네, 뭐 일주일마다 제가 나오니까요. 오늘이 좀 중요한데.
아, 오늘.
네, 왜냐면 오늘의 조정이 한번 올 때가 됐잖아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도 오늘을 지려밟고 또 마중물 역할이 한다면 이번 달 안에 우리가 또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12% 남았습니다.
그래 하긴 뭐 12% 하루에 뭐 1%씩만 올라도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틀 동안 지금 거의 5.7% 올랐어요.
자, 5천. 와, 난 진짜 너무 무섭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도 인사드리고 얼른 또 가고 개장 기다리시는 분들은 엄청 많겠네요.
네.
네. 그러면 개장 잘들 보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